함께 상고하실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한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제53문답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53문 당신은 성령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로 나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둘째로 나는 그가 개인적으로 내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로 하여금 참된 신앙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3주간 걸쳐서 강사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오늘 네 번째로 살펴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령 충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 하나는 성령의 감화로 예수를 믿기로 결신을 하지만 그 삶의 방식은 여전히 육신적이요 세속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인간의 타락한 죄된 본성을 여전히 쫓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그렇다 보니 개인적으로도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고 세상 안에서도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특별히 다를 바 없는 그저 주일날 교회 나가는 그 정도밖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그런 어떤 그 기준이 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때까지는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성령론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2의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입니다.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와 각성 운동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이처럼 오순절 교회와 개혁주의 교회와 입장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토니 후쿠마라는 신학자는 성령 충만이야말로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성령 충만해야 강력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인가? 신자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없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 뭔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내용이 없는 감정주의적인 신앙생활로 흐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뭐 불러 하면서 그냥 막 두 주먹을 불 끈지고 그냥 막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 성령이 그냥 강하게 임하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서신서 전체에서 딱 한 번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나 성령의 역사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신서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미 회심한 그런 성도들을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비해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의 터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이 과정을 구속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의 교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순절날 기도했더니 불이 임했다. 불러 불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하는가? 그건 착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서신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 속에서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규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전무후무한 경험을 했는데도 이상하게도 베드로 전서 후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서신서를 보면 이 사실을 거명을 하지 않습니다. 거론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딱 한 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이 그토록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왜 이 주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 자체를 오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내용과 결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성령 충만 이런 표현만 언급이 되고 기록이 되면 이 성령 충만은 성도들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혼선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설명하는 성령 충만과 저 사람이 설명하는 성령 충만 다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뭐 방언, 예언, 신유, 병고침 뭐 이런 것으로만 이해함으로 더 혼란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서신서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혼돈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이처럼 비록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성령 충만에 관해서 또 성령 충만의 모습을 여러모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컨대 믿음이나 사랑이나 자기 부인이나 온유와 겸손이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 충만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 총 15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원어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헬라어로. 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 문자적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은 충만한 상태이다라는 뜻입니다. 충만하다 이 이야기는 충만한 상태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의 전 영혼과 육체에 침투가 되어져서 성령의 은혜와 그 임재와 영향력을 공급받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이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충만하다라는 말의 비유적인 의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술 취함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흔히 사람들이 경험하는 술 취함의 경험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먹으면 나중에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는다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자적인 의미, 즉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라는 이 의미와 비유적인 의미를 결합을 해보면 성령 충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 성령의 영향력에 의해서 침투되어서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되고 인도받는 삶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 성령 충만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런 말들은 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은 나 자신과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성령의 주관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의 몸의 모든 지체를 주님께 굴복시키되 나의 혀와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게 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느낌과 나의 의지와 육체까지도 성령의 강력한 다스림하에 순복시키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교회 생활은 물론 나의 전 인격적인 삶, 경제 생활이나 취미 생활이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허용하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뻐하며 환영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무엇 한 가지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간섭하심 하에 있지 않는 그런 어떤 행동, 그런 어떤 말, 느낌 이런 것들이 없게 하는 것이죠. 둘째로 성령 충만은 이렇게 자원에서 주님의 통치를 환영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따라 살려 할 때 성령이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 육체의 기능까지도 그 은혜로 채우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 눈빛도 달라지지요. 이처럼 악한 영이 역사하면 우리의 몸도 생리적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을 탐닉하게 만듭니다. 어제 제가 잠깐 PD 수첩인가 뭐 그런 프로를 제가 잠깐 봤는데요.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게임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리니지? 우리 중동부 알아요? 리니지인가 뭐. 그런 무슨 게임이 있어요. 돈을 내고 게임을 하는 건데. 근데 이 게임에 그냥 이 학생이 완전히 그냥 들어가가지고 현실과 그 게임의 세계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혼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정신감정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늘 게임 속에 등장하는 그 어떤 그 캐릭터로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그림을 보여주면 이것은 이 게임 속에 등장하는 뭐 이런 캐릭터, 네? 이 몬스터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이처럼 악한 영이 역사하면 우리의 육체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그 타락한 욕구를 끊임없이 채워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늘 그 부분에 배고프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몸과 생리까지도 주님을 아주 즐겁게 섬기게 되고 사탄적이고 더럽고 추악한 것은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잡지, 그 폭력적인 어떤 비디오 이런 것들은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를 믿어왔는데 저는 담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술은 고참 때 먹기를 시작했어요. 이등병 때는 그냥 뭐 시궁창에 머리를 박으면서도 술을 끝까지 안 먹다가 평안할 때 누가 뭐 술 먹으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데 그때 술을 좀 한두 잔씩 했었는데 그렇다고 뭐 고주망태가 되도록 그렇게 먹고 그러진 않았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씩 먹었는데요. 근데 제가 참 술을 이렇게 딱 먹으면 그때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화장실에 가면 거울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최독수, 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참, 너 인마 참 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쟤를 책망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도. 어쨌든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제가 술을 딱 끊게 됐는데, 그 후로 술 기운, 그 알코올 냄새가 조금만 나면 머리가 거짓말 안 하고 180도 뺑 돌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제가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간 현기증이 날 정도로 뺑 돕니다. 생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이처럼 성령께서 충만히 가시면 우리들의 이 신경세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여 헐떡인다 그랬습니다. 죄 짓는 일에 헐떡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모하며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일에 내 육체가 헐떡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갈증이 육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밤에도 세 번씩 일어나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언젠가는 성께서 저희 부부와 함께 하시니까 밤에 말이죠.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한 몇 년 전에. 한 두세 시나 됐는가 그냥 저희 둘을 깨웠어요. 깨웠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두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한 시간 정도 함께 대화시키도 하다가 잔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기억이 납니다. 이는 우리 육체와 영혼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신자는 육체까지도 성령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악한 영에 억눌려서 그 중압감 때문에 우리 육체가 잘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을 따라가면 육체는 음란과 쾌락과 정욕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사모하는 것처럼, 음란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생리적으로 우리들의 육체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우리의 혈액순환, 이 신경세포까지 지배하시고 활력소와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십니다.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맨정신 가지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러면서 그게 뭐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소원입니까? 정말?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매사에 적극적이 되고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습니다. 술 기운이 얼굴을 붉게 만드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는 우리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이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쳐다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가려야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장철 입사님이 그제 농담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지요. 이전에는 한 5, 6년 전인가요? 그때는 뭐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아 교회 다니냐고 지도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 그 목요일 날 박성희 형제님 집에 신방할 때. 그런데 요즘에는 혹시 목회자 아니냐고 그런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전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늘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외부에서는 그렇게 아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굴이 바뀌어요. 실제로 물론 뭐 인상 자체가 완전히 뭐 이 사람이 됐다 저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이런 성령 충만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인과 동시에 의무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출생과 함께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특권도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따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따로, 성령 충만 받는 것 따로, 이렇게 각 따로 국밥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은혜는 모든 신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요, 죄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이 자기로 더 나올 수 있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죄된 본성을 자기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따라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 속에 산다 하는 결론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 이퀄 죄 속에 산다. 바로 그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만큼 세상의 영과 세상의 세력에 충만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는 죄의 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좋고 뭐 안 받아도 그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다음에 다른 말씀들,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음욕을 품지 말라, 이런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구선수가 체력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술훈련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불신자처럼 그리스도인이 가는데도 늘 죄와 악취를 풍겨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박희순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직장생활 하는데 한잔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나도 집사라고. 괜찮다 그 말이에요. 죄 짓고 주일날 가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는 죄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중생했다고 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절대로라는 이야기는 한두 번도 그럴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성향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을 당하고 쫓겨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의 권세들을 제압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변하지 않고 더욱 악해져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해결하려고 하고 육신을 쫓아 행하니 삶의 성숙과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저희 교인들에게 강조하지요. 20년 됐다, 30년 됐다, 그걸 어쨌다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뭐 조금 마음에 거슬리면 팩 돌아지고 뭐 조금 그 대우 안 해줬다고 뭐 불처럼 화를 내고.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뭐가 났습니까? 이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이 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적인 원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고 하면 그럴 수 없어요. 또 그런 삶이 그분의 삶의 원리가 되어 있으면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몇 달간 사는 것이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수십 년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신자들이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은 성령 충만은 단회적이거나 극적인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체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벼락치기 공부해서 공부 잘할 수 있나요? 우리 중 1, 2, 3학년 벼락치기에서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가행이가 없다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벼락 은혜 한번 받는다고 성령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좋아하지 마시라고 말해요. 응? 부흥에. 하늘산 기도원에서 무슨 집회한다더라. 한번 가자 말이야. 아침에서만 주시옵소서. 그러고 한번 내려와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되던가요?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만 되고 동시에 계속해서 되풀이 받아야만 되는 것이지 한 번 딱 받고 그 다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문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죄악과 불신앙에 의해서 언제든지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때문에 회개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될 존재입니다. 여론이나 저나 다 끊지 못하는 죄가 있죠. 1년 동안 어떤 경우에는 10년 동안 잘 견디다가도 또 그 죄를 반복하고 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잘 나가다가 또 그 죄 짓고 아마 그런 죄가 다 있을 거예요.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시험은 마가복음인가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 마귀가 잠깐 떠나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귀가 잠시 떠나 있었던 것이지 계속해서 유혹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너로 항상 충만케 하시도록 하라라는 의미가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너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와가지고 얼굴이 벌게가지고 독균을 뜨면서 당신 그러면 돼? 그러고 말이죠. 애군이 꼈다고. 애군이 꼈다고. 10일 동안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고. 처방 탁 내려주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인간다운 인간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함께 있고 싶고 밤새도록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런 인간이 되는 것이지 성령 충만 받으면 갑자기 무슨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인간의 모습, 즉 그리스도의 모습,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다운 인간.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서 회복되어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이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을 때부터 허락되어 있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타락해서 육신을 쫓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냥 가라앉고 조금 마음을 흔드는 그런 어떤 말들 들으면 그냥 혈기가 나고 아침 저녁이 그냥 달라가지고 도무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나 네? 분간이 안 서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참 통렬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불순종과 타락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허락되어 있는 은혜를 거두어 가버려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이 과연 있다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 축복받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할 만한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당신 같으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이렇게 할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의 주위에 과연 몇 분이나 계세요?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시대가 이렇게 되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마저도 영적인 위축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무언가 이렇게 뭐 피워보지를 못해요. 담대하지 못하고 늘 분위기와 환경에 지배당하고. 이런 면에서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인 전체가 성령 충만 받도록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경건하게 살면 된다 하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교인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을 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와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와 훈련이 없는데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한 신자가 탄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전체가 그냥 시들은 풀처럼 이렇게 그냥 죽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일부 오순절 교파에서는 구원을 받는 수단과 성령을 받는 수단은 다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성령은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조건으로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7단계 방법, 그런 성경공부 해보셨어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단계가 쫙 나와요. 그러나 성령은 인간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것 역시 구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도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성령이 주어지는 모든 조건은 주님께서 만족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경건이나 우리들의 끈질긴 기도가 성령 충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며 믿음이라고 하는 방편으로만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성령 충만이 우리 편에서 준비되는 어떤 조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으로 성령 충만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부터 성령 충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열려있는 은혜요, 허락되어져 있는 은혜입니다. 또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참 하다가 2차적으로 받는 은혜가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부터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오해해서 성령이 신자의 인격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면 그 인격을 억눌러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인격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가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바로 알고 성령의 전적인 인도를 의지하는 상태입니다. 신자의 삶에는 성경에 계시된 뜻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의식적이고 지적인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입 벌리고 감 떨어지도록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정서적으로 상황이 어떠든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는 자기의 감정과 분위기에 좌지우지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도 의지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지성에 호소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따라 나오는데 이 시대는 어떻게 되어먹은 그런 시대인지 장구치고 북두드려서 분위기를 고양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믿으라. 그러니까 분위기가 고양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주 그냥 집회에 참여하면 그냥 뭐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찬양 집회 하면 청소년들이 막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나오면 그 모양 그 꼴입니다. 복음은 지성에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이 수납이 되면 감정은 따라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해버리니까 문제가 늘 생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 성령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 더 충만하게 받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 안에 전인격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신다, 다스리신다,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확산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취미생활이 뭐 죄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오산이에요. 취미생활도 잘못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아닌 것도 과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탐욕도 죄입니다. 식탐도 죄예요. 성령이 더 많은 삶의 부분을 소유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신자들에게 책임이 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이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라는 이야기는 타락한 죄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죄성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적인 생활 방식이 늘 죄성을 따라 살면 그 마지막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신자는 먼저 육신을 죽이고 자신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소극적인 면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우리의 죄를 파괴하고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죄를 배격하고 미워하는 태도가 신자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우선적으로 죄를 배격하기 위해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를 대적하는 쪽으로 역사합니다. 백신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라서 죄 속에 거하면서 성령 충만 100번 외쳐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다. 여전히 타락한 죄성에 의해서 살면서 성령 충만 한다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께 순종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원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적극적인 순종과 헌신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대신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책임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대신 다 해주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짐을 벗겨주는 분이 아니라 짐을 지고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고무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문제, 다시 말해서 육신을 죽이고 자신을 제어하는 일과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부되어 있고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은 죄를 회개하는 것과 죄와 전투하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이미 로마서 다 살펴봤지만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은 순종과 뗄 수 없는 것입니다.